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계시록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여기서 이한나 이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이것은 포도가 너무 익어서 마치 건포도처럼 되었다는 개념이 암시되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아마겟돈 전쟁을 나타내는 비유적 표현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묘사하고 있는 장면과 참 흡사합니다.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니요?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을 거둔 자가 누구니요? 그는 내니 의의를 말하는 자여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틀을 밟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 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취케하고 그들의 선혈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이게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6절 말씀이거든요. 이처럼 생생한 묘사는 초림 때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심판주, 정말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다시 오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 재림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포도를 밟기 위해 포도즙 틀에 들어갈 때 이제 맨발로 들어갔단 말씀이죠. 그리고 완전히 익은 포도에서 붉은 즙이 튀어나와 그들의 옷을 물들이게 했습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묘사는 그리스도께서 마치 포도즙 속에 들어갔다 나오신 것처럼 그분의 아름다운 의복이 피로 물들어 있는 장면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초림하셨을 때 인류를 위해 피 흘리셨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악인을 짓밟고 계시고 따라서 그들이 피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장차 그들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6절에 보면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니, 이것은 단순히 싸움이 아니라 단순한 전쟁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겟돈, 이 히브리어는 하메기돈인데 전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가 기록한 본 예언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포도즙 틀을 밟고 계신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끔찍한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차라리 바위를 향해 그들에게 떨어짐으로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하라고 외치는 것이 오히려 놀랍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론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적극적인 반영을 보여준 문명, 다시 말해서 그 후로 계속 올라가기만 했다가 대환란기 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무너지게 될 문명의 비극적인 종말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제19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장차 땅 위에 당신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하나님께 반역하는 세력을 모두 박멸하시게 되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2편 9절 말씀을 보면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러분은 파리도 때려잡지 못하실 만큼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그분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묘사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구주가 되십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또 온 세상의 심판자가 되기도 하시죠.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그분의 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데 여러분의 생애 기간에 대환란기가 찾아온다면 아마 여러분은 그때 피 흘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주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을지라도 판단력이 있는 사람은 교회가 끔찍스러운 환란기를 겪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대환란기를 겪는 것을 원하는 자들은 그것이 치아를 뽑기 위해 치과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충치를 빼기 위해 치과 의사를 찾아가는 것은 결코 여러분 즐거운 그 여행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참을 수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대환란의 실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대환란기에 대해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 나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국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케 하셨은즉 그 사륙당하는 자는 내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양의 콩팥 기름에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에돔 땅에서 큰 사륙을 행하심이니라. 이게 이사야 34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6절의 말씀이거든요. 얼마나 적나라한 묘사입니까?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거절함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짐승을 추종하고 경비하는 자들의 피가 땅을 적시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얼마나 끔찍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다 익은 포도를 눌러 짜면 포도즙이 사방으로 튀어나가는 것처럼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의 웅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곳이 바로 사륙의 산인 아마겟돈의 모습인 것이죠. 19절로 20절 말씀을 볼까요?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막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기서 성 밖에서 이것은 예루살렘 밖을 의미하고요. 막굴레까지 이것은 약 한 4피트 정도의 깊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600 스타디온 이것은 약 한 185마일의 길이를 말하는 것으로서 아마 단에서 부엘세바까지의 거리에 해당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긴 거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전역은 아마겟돈이라 불리우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이 마지막 전쟁의 격전지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대환란기의 중간 무렵에 시작되어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5편 3절로 7절은 이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호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의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 있게 타고 승천하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 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류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시편 45편은 그러므로 메시아에 관한 찬양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양 함께 나누시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요한계시록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시편 45편 3절로 7절을 보면 이 메시아에 대한 그 찬양의 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제가 이와 같은 심판의 상황에 대해 결코 변호하려 하진 않을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제게 당신의 말씀에 대해 변호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저에게 그것을 세상에 널리 전하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죄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죄인입니다.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가를 대신 지불하심으로 마련하신 구속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 사역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도 대답하시기 어려운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히브리서 2장 3절의 말씀인데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심판으로부터 피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환란기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으로부터 피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 굳이 뭐 명칭을 붙인다면 그것을 탈출장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미기 성경강의를 애청하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만약 집이 화재로 불타고 있을 때 우리는 창문이나 그 밖에 다른 방법을 통해 밖으로 뛰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심판은 불가피하게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거절하고 언약의 피를 신성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라면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세대들은 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이러한 것을 깨닫게 하신 대신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방법에 대해서만 가르치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경강의 애청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로우시며 따라서 그분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결코 죄를 묵인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보다 여러분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신다, 이것을 자꾸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는 것보다 더 우리 가운데 귀한 것은 없단 말이죠. 우리는 이러한 개념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저는 일부 심리학자들이 이러한 주장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볼 때 참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가 어린 개구장이어서 뭐 말썽을 피잖아요. 요즘 우리 교육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요즘은 미운 네 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개구장이인가 하는 것을 뭐 잘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본장에 대한 결론을 앞두고 교회의 대환란기 이 통과에 관련해 다각적인 어떤 글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본 기사를 쓴 사람은 평신도지만 참 담대하게 이 글을 썼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전국적으로 얄팍한 기독교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깊은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신다거나 또는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케 하기 위해 고난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개념을 부인하려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고난은 영광에 이르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부름받은 자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환난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을 시련의 세상으로부터 들어 올리실 거라고 가르치는 것보다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험을 감당하기 위해 준비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훨씬 유익한 것입니다. 아, 얼마나 글을 잘 쓰는지 몰라요. 또 어떤 분은 그의 기사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옷 입은 자에게는 놀라운 성장이 나타나며 그는 환난의 날에도 담대히 견딜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대환란기를 악의 날로 지칭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커다란 진노의 날로 불리우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대환란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고 연구하며 대환란기를 통해 교회가 정화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신을 준비시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완수하신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분께서는 우리를 이미 준비시키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며 그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장차 땅 위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커다란 진노의 날과 결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환난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은 우리에게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밝혀졌으며 따라서 그들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아무라도 능히 세일 수 없는 큰 무리, 즉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은 대환난 기간 동안에도 지켜주신다는 사실에 대해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대환란기 때 교회를 지켜줄 수 있느냐의 여부에 관한 질문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라면 그분께서는 당연히 교회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장차 이 땅에 임할 때에 다시 말해서 장차 임하게 될 무서운 시험의 때로부터 지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싶은데요. 교회는 대환란기를 통과하지 않지만 우리는 작은 환란들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환란과 시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성도 중에는 문제와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사실 아무도 없어요. 꽃가마 속의 눈물이라고요. 아니더라고요. 저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사용하시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미성숙하고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대환란을 잘 견뎌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사실은 대부분의 교회가 이미 대환란기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신자들은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있었는데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세상에 보내 대환란기를 통과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환란기가 땅 위에 임할 때 아마 잘해야 신자들 가운데 극히 일부만이 그때까지 살아있을 것이니까요. 대부분의 교회는 이미 대환란기로부터 피해 있는 것이죠. 그렇게 구조, 구원함을 입은 그러한 입장이 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14장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마치게 되는데 이 14장에서 하나님께서 상징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방법을 우리 가운데 허락을 해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한 통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